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 모두가 추구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수 있는 삶을 살려면, 세상 모두가 추구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수 있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어제 우리는 같은 택한 민족이었던 북왕국이 북쪽의 열강 그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힘들에 무너지고 짓밟히는가 하는 걸 살폈습니다. 그거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비해 작은 나라고 국력과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에 서지 않았고 어둠을 밝히라고 보낸 빛된 존재들이 그 어둠과 같이 끝까지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좀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오늘 살아가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걸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몰락해가는 이런 시기에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처음에 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를 보나 뭐 역대기 기록을 보나 이렇게 참고해 보면 그는 정말 유다 왕들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잘 준수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했고, 그래서 그는 늘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었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스 왕이었는데,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스 때 이제 이 사람이 뭐 성전문도 다 폐쇄시켜버리고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회복시키는, 성전문을 활짝 열고 수리하고, 성전에 더럽히고 부정케 된걸다 깨끗게 하고, 또 이제 그 성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더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대로 정결케 하고 또그 정결케 된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성전이 준비됐을 때 크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 시기는 아마 북왕국이 패망한 지 7년 정도 지난 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단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그 왕국 지역 전역,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 북쪽 끝이 단이었잖아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부엘세베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죠. 그래서 북왕국의 경우 많은 사람이 뭐 죽거나 뭐 포로로 끌려갔거나 했어도 어쨌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함께 모여서 그랬을 텐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원래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그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따라 온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약속된 모든 지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순종하며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북왕국이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 이런 것들을 다 교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그큰 규모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점을 계기로 이 왕이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여러 도시로 다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나라 전체를 정결한 하나님의 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애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이 약속들을 지켜가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세웠던 그 레위지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그 다윗 시대에 그 온전하게 세워졌었던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는 일들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아수라에 의해 몰락했던 이거를 교훈 삼아서 자기는 이제 국가방위에도 참 힘을 기울여서 잘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눈만 멀뚱멀뚱 뛰고 있으면 된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볼수 있어야 되고 온전한 준비를 하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아무런 준비와 방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믿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린 더잘 준비되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애써가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히스기야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모세가 명한 계명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은 북왕국이 몰락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볼 때 히스기야가 그 계명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바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기는 여호와 보실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이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무너진 자신의 삶을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삶을 바르게 세우고 전심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신의 산 언약으로부터 이어져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유일한 그런 회복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역대기서로 보는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좋다고 그랬죠. 역대기는 그 적혀진 시기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그 땅을 재건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그 역대의 그 왕들에 대한 좋은 것들을 많이 부각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을 참고해서 보아야 그래야 이제 히스기야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역사에 대한 바른 안목과 다른 어떤 눈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았던 점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결국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죽게 됐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개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통치 6년째에 이제 되던 해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던 거고요. 자, 이런 시기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북쪽의 아람과 북왕국을 다 무너뜨리는 메소포타미아 열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열강,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왜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승승장구했던 삶이 히스기야가 강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역대기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이런 그 역사를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된 그에 대한 기록을 참고해 보면 그가 선지자 말처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요. 친 이집트 정책을 피거든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보다 자꾸 보이는 그 상황을 따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사야 20장에서 살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벌거벗은 몸으로 막 그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외쳤었는데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또 이집트를 의지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도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성경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성실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의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그 다음 세대쯤에 다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남유다까지 다 낼름 살킬 거다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준비도 잘했어요. 포위를 당하면은 뭐 포위된 성 안에 물과 음식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 그 중요한 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성 밖,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 있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샘을 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겉으로 그냥 물 고랑만 내면 막아버리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꼬를 틀려고 이 땅을 뚫은 거죠.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 바위 터널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절실하게 철저히 대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한 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히스기야 같은 이런 준비, 땀 흘리는 준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아무리 물과 뭐 식량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해도 아무리 방벽을 철저히 쌓고 뭐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결정적으로는 뭐가 결국 이 승리의 성패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행동은 절망과 위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그 터널을 뚫는 물길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만드는 이거는 같은 결과인데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가장 완벽한 보호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외친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북왕국이 막 무너져가고 이런 걸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이집트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고 뭐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해도 결국 뭐 구멍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며 했던 그 행동들은 현실을 바르게 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질 못하겠으니까 나름대로 뒷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의심을 가진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행동하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아수르가 또 예상대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 히스기야가 진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는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평가만이 아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그를 보고 있는가? 뭘 말해주는가? 자, 그래서 어쨌든 아수르가 또 침략을 해서 단숨에 그냥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해버렸죠. 그 사내립이 이때 이제 했던 그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면 유다 성읍 46개를 함락시켰고 또 거기서 이제 20만 150명의 포로를 잡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으려고 그가 어디로 이제 진을 치고 내려갔냐면 블레셋 지역의 그 라기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어요. 남쪽으로는 강대국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었고 실제로 보면은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 시기에 구스의 군대가 올라와 싸웠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군대가 거기까지 올라와 싸웠다고 하는데 결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승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집트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딱 확보하고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 전체가 유린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는데 이거 움쭉닥쭉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더 크게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해왔던 이런 준비나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가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며 살 땐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확신이 없는 그런 그 어떤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주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참된 믿음의 수준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온할 땐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영웅은 위기에 나온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쨌든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던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기 극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위기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죽더라도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대로 지금 보여졌는데 그 믿음의 뿌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며 자꾸 타협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라기스까지 와서 진치고 있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로 항복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8장 14절을 보면 그 랍사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와 그랬습니다. 원래 과거의 전쟁은 전부 그냥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다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다 못해 너 얼마씩 상납해. 완전히 깡패지 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납 안 하면 또 쫓아가서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도 벌이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 300달란트면 10톤이거든요. 금 30달란트 1톤 가져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남유다 땅 자체가 그 우리나라 그 강원도 만도 안 될 만큼 그 정도였는데 거기 이미 다 뺏기고 예루살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왕궁에 내탕고 안 되니까 성전에 내탕고 모으고 모으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성전 문과 문설주 깨끗게 한다고 쫙 금으로 발랐던 거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1턴을 맞춰가지고 이제 갖다 둔 거죠. 18장 1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역대기에는 지금 좋은 왕으로 평가가 돼버렸는데 그가 행한 이런 행동을 지금 보면 이런 역사의 이런 사건을 보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였던 그 친이집트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그 결과 결국에는 이런 이 위기 속에 처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를 사실 비판할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실 읽어가면서 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저도 얼마나 이 히스기야를 통해 나의 현실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를 통해,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게 믿음의 거장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결단이 뭘까? 나는 이런 위기 속에 어떤 결단을, 내 목숨을 살리는 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어쨌든 여기 극복하는 거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지.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이런 걸 볼 때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 건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저 믿음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병거와 불, 뭐 어떤 천사가 나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아무런 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는 금 면류관 쓰고 뭐 그냥 구름 타고 다니는, 이거 착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면서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 어릴 때 25살 때 왕이 됐으니 뭔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니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지키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막 살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승승장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같은 이런 족속들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막 이 요새화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집권 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결과를 보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안정된 나라를. 자, 그런데 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말았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역대 전적들이 있어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블레셋은 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길 건데 자기들은 이길 수 있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10개 지파로 구성된 이제 북왕국이 무너져가고 그 강대국 아수르가 순식간에 그들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런 현장을 보니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머니를 찬 거죠. 이집트를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대적하는 어려움과 뭐 강한 세력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삶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막 믿음의 호랑이처럼 막 그렇게 막 담대하게 막 행동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이 또 그런 어떤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또 승리의 길들을 주시면 또 우린 교만해지죠. 정작 히스기야처럼 거대해 보이는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말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꼬리 내린 강아지가 돼서 입힌 게 접힌 게 입힌 게 접힌 게 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결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요. 좁고 불편한 길이고 목숨 거는 길이다라는 게 잊지 마십시오.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전부 그냥 함께 휩쓸려 가니까 그걸 우리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그냥 당연히 온전한 길을 걷는데도 그게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다가오는 거죠.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마다 말씀 꿀같이 보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믿질 못해. 이게 그냥 살다 보니 이게 당연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위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오면 믿음으로 이걸 이겨왔던, 이기게 해줬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딴주머리를 차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만만하고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뭐 말씀의 가치대로 뭐 순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진짜 믿음이 필요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그때는 어때요? 자꾸 의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의심이 이제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해지면 불신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다른 주머니 차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의 위기가 그렇게 이제 불신으로 인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죠. 최초의 그 범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던진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점차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럼 전포적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죠.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매주 뭐 교회당에 가면서도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내가 버텨낼 방법 이집트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핵심이 되는 이 아수르와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이집트밖에 없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히든카드로 준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준비성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우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도해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히스기야가 그 이집트를 이집트와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준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지 말라 한 거를 하는 거는 준비가 아니라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게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 말씀 강단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질 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더냐? 네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더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둔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파들이 툭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난 떳떳하게 난 천국 갈 수 있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없이 서 있으면 그런 질문에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꼬라지로 살아도 히스기야가 그 꼬라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가 말씀 앞에 서고자 했던 그를 택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내 거야. 정말 너 대단한 왕이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도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큰 환난과 뭐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 수없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뭘 주고 뭘 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환경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뭐 일에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자굴 앞에 있고 풀무불 앞에 있고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거대한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날려가고 거대한 그 바다 홍해도 그냥 가로질러 가는,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어떤 그 현실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역대기서를 통해 보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인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서나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당장에 닥친 위험들을 이겨가는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동원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된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용할 방법과 수단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습 또한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생기는 위기를 만날 때 이제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것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이렇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우리의 그 필요없는 물을 깎아내는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래서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막 자기가 마치 내가 나의 그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부모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나쁜 짓 하면서도 그냥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다가 매도 맞고 혼도 나고 또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이게 오해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성경적 바른 가치관으로 바르게 무장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선 생기는 실패가 그냥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 다 거품 빼는 그런 일이 돼서 결국 우리를 확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다를 바 없이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공감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보니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거 우리 역사를 통해 바르게 온전하게 깨달아서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히 이 히스기야처럼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차분히 자신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그저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어떤 종교적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뭐 순교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치대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느끼듯 목숨 건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야, 이렇게 했다간 친구들에게 왕따 될 수 있고, 야, 이랬다간 사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걸어야 되니 목숨 건 결단하는 거죠. 주변의 동료와 친구와 우리의 사회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추진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다를 때 우리는 기꺼이 say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옳다고 말하는 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얘들이 성경의 가치와 다른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옳다고 자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성경의 가치를 볼 때 분명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 주변의 친구와 뭐 선생님들 다 그거를 추구해 가고 그게 옳다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받는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말없이 무기나게 되고, 동의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 점점 이 자신의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아수르라는 열강,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의 침략을 받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박과 무언의 협박 속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언약된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선택할 게 뭔지, 그래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위기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찾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결국 타협하고 결국엔 또 상처받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겁니다. 물론 그런 실패를 통해 배워가겠지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시도록 준비한다면, 다윗이 마치 골리앗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들듯이 그런 믿음의 용장이, 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더 곳곳에서 히스기야처럼 너무도 큰 골리앗의 협박을 받으며 살아갈 때, 히스기야처럼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 타협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같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세상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길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늘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미루고 쉬운 길을 걸어왔던 건 회개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에 우리를 이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두운 세상의 가치가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저들이 추구하는 그 달콤함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결코 그 실패에 머물러 살아갈 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더 주님을 닮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실패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가 추구한다고 해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